감사합니다. 이 가을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네요.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런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들 경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계속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이 지난주에는 드디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계속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책망을 듣던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써 이 제자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은 갑자기 또 반전이 됩니다. 잘 나갔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크게 칭찬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21절에서 28절을 읽을 때는 23절에서 끊고 24절부터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성경은 처음에 기록이 될 때는 장절도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 계속 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가 프랑스의 한 크리스찬인 의사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상당히 오래 걸렸겠죠. 일일이 장절을 나누는 참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점은요. 그렇게 장절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끊어 읽어야 되는 걸 생각해서 장절로 끊어 읽고 또 읽다가 조금만 다른 내용이 나오고 요즘 성경들은 제목을 자꾸 붙여놨습니다.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제목 때문에 또 이거 끊어야 됩니다. 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는요.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제목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뭐 영어 성경에 보면 또 그걸 더 나눠놨는데 일단은 무시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받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제자들을 칭찬하신 다음에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The Bible was written not chapters and verses from the beginning. Somebody, a French doctor who was a Christian, actually did a great job by dividing the Bible into chapters and verses. But that also works against our proper reading because we always think that we should stop at chapter 1 and then we'll read chapter 2 tomorrow. But it wasn't supposed to be like that. Somebody would read the Bible from Genesis chapter 1 through Genesis chapter 50 in one standing. And Israelites used to stand there in the field. They would listen to the entire book of Genesis in one standing. Can you imagine that? So it is one story, one writing. And actually, the five books of Moses were one book from Genesis to Deuteronomy. I don't know how they read the entire Pentateuch in one standing. I don't think it happened that way, but that's how we're supposed to read or hear the Bible. Forget chapters and verses. Just read the stories, read the poems, read the prophecies.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Jesus actually commanded Peter and He told them,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And no one will destroy that. The church will last forever until Jesus returns. And then he goes on saying that now I will be arrested and suffer and die on the cross. But I will rise again in 3 days. 예수님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히 이들이 깨달았지만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Peter's understanding or the disciples' understanding of the Messiah was correct, but only half correct. Because they didn't think, they didn't expect the Messiah would suffer and die, even rise again from the dead.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 처음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네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16장 21절이 처음이고요. 17장, 20장, 26장에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죽임을 그리고 죽음을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기분 좋게 앉아있었거든요. 칭찬도 받았고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고 너에게 응부에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제자들이 특히 사도 베드로는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좀 더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아마 그 뒤에 건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힘이 끊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라고 2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주객이 전도되었죠.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스승이고 베드로가 제자입니다. 여기는 베드로가 스승 같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 말 들으십시오.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호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이제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을 또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보면 아직도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때 있었다고 해도 이 제자들보다 결코 나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나서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당연히 고난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제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느냐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항변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No one would have understood that the Messiah would suffer and die even on the cross. That's why Peter took Jesus aside and rebuked him. A very funny scene actually that is. A disciple rebukes his master. 베드로가 지금 한 것이 어떤 행동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23절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아마 베드로가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것도 그렇다지 뭐 돌아서 뒤에 있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드로 올라와라 하시겠어요? 이미 뒤로 가버렸는데. 자,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냥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그 전에 한번 하셨죠? 시험 나가실 때. 근데요, 이 구절은요, 여러분 절대로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는 이 말씀을 절대로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또 부부싸움하다가 뭐 이런 거 하다가 내가 세우고 사탄 안으로 가라.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갈라 그러는데 남편이 붙잡았다. 그리고 사탄 안으로 가가지고 막 차고 나갔다. 옛날 부흥회에서는 막 그런 박수들 막 치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보고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에스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그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일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주 빠르게 그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용이 지도하게 인간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 마음을 공격합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놀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사탄이 그 기회를 딱 포착하는 겁니다. 이때다. 베드로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이펙티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요. 믿는 사람이 혼란스러워할 때 사탄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현재는 믿음의 시대에서 불신앙의 시대를 거쳤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좋다. 우리는 모두를 용납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도 여러 개 있지 않느냐.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면 크리스찬들이 그걸 반박하기가 쉽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도 스크루테이프 조카 워머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핍박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한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해라. 혼란스럽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는 플루럴리즘과 함께 다원주의 사상과 함께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9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별을 기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성악과 의사협회들이 싸우고 있지만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염색체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시대가 아니라 느낌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다고 강조합니다. 굉장히 쿨한 것 같죠?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입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헷갈리게 만듭니다. 분명하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대하면 오히려 더 자기네들이 역풍을 만지니까 혼란스럽게 합니다. 너가 남자로 태어난 것 같지만 그거는 뭔가 조물주가 실수를 했던 누가 실수한 거야. 네 마음은 네가 여자라고 그러지 않나.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같지만 너는 남자라고 느끼지 않느냐.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정체성의 혼란이 여러 번 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성정체성 말고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사탄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아니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야,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붙잡고 네가 책망해라.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큰 소리로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베드로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적으로는 참 멋있는 설득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계획에 골고다의 길로 가셔야 하는 주님을 방해하는 사탄의 아주 놀라운 전략입니다. 베드로의 감정과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경험을 여러 번씩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에게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쓰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세 번 시험했을 때에도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Away from him. 사탄이 그 명령에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는 말씀으로 그 사건은 끝이 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책망하셨을 때 그가 베드로에게 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17장에 나오는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던 것과도 참 비슷한 에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번에는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는데 결국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Jesus rebuked Peter saying that get behind me Satan. Jesus didn't mean that Peter was Satan, but Satan was using Peter's weak heart and mind as he was surprised by Jesus' words about suffering and death. Satan always does that. Now Jesus is saying that you are Satan, not Peter. So get behind me, Satan. So Satan had to withdraw from Peter as he did when Jesus rebuked him, when Satan was trying to tempt Jesus three times. Jesus said the same words, away from me, Satan. And he had to withdraw. And angels came down and served him. That was in Matthew chapter 4. It's not coincidence that in a week Jesus went up to a mountain and he was transfigured. And Peter, James, and John saw that glory of Christ on that mountain. There was 1 week gap, but I think these two stories are quite similar to one another. And now Jesus is telling Peter and the disciples that your hindrance to me, for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of the things of God. You're not thinking about the things of God, but on the things of man.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천국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미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자들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를 우리 스스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16절에서 베드로가 한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맞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맞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50점짜리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메시아 되시면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아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가를 깨닫도록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Mind of God or thoughts of God. That is that the Messiah, even if he is divine son of God, he must go through suffering and death and resurrection.
if we cannot harmonize these two things, he is the master of the universe. He is the creator. He is the son of God. But he also had to suffer and die for our sins. Without suffering and death of Christ, our faith in Christ is never complete.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전입니다. 우리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광뿐이 아니라 고난이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도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우리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이 전도에 대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너무나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왜 당신이 믿는 걸 가서 강요합니다. 그럴듯하죠? 혼란을 줍니다. 네, 플루럴리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가르침은 매우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분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영국의 올스홀트셜치의 전도 목사로 계시는 분이 자기 친구에게 옥소대학의 럭비 코치에게 야단 맞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가 그 럭비 팀에게 가서 스피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모리베이션 스피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복음을 쫙 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선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호텔에서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코치가 그런 건 나쁜 겁니다. 막 화를 냈어요. 너 같이 나쁜 놈이 내 친구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잘못 말했나. 너하고 나하고 친구 된 지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너는 나보고 예수님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지 않아. 오늘 내가 너를 초청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갔을 것이다. 그런 네가 크리스천이야. 그런 네가 내 친구야. 그때 이분이 아차했답니다. 자기도 전도 목사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친구들의 인격을 너무 존중하는 나머지 과감하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우리 총회에 와서 집회 세미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다가 주님께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책망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욕 좀 먹으세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욕 좀 먹어도 좋습니다. 전도하다가. 우리 신앙을 나타내다가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하면, 야, 우리 분위기 싸동하게 너 왜 기도하냐. 이런 불신자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 효과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직장 회사 캐프테리아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직원들이 한두 명씩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직원이 뒤 좀 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캐스테리아에 반 정도 되는 직원이 기도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식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눈치 보던 크리스찬들이 자기들도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로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었고 주위에서 뭐라 그러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 바빠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참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성적인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세칼리지 온 것이,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학위 받고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을까요? 네, 그답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다. 네, 그러면 반쪽짜리 신앙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교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출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예,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죄수가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농경체 정책을 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부모를 구원하고 그것이 요셉의 선정은 결국 중동에 특별히 이집트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귀한 씨앗이 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갔다는 것 자기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자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노예 시절, 죄수 시절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든 민족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학위와 좋은 직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 동안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만을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려면 24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We need to think on the things of God. And how can you do that? Jesus explains it from verse 24.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뭡니까? If you want to follow me, meaning if you want to be my disciple. If you want to be followers of me.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십자가 밑에 내가 내려가야 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아래로 굴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동격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쓰신 것인데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무조건 나는 나 부정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인해야 될 자기가 뭔지 알고 있으나요? Jesus said, Let him deny himself. And do you know what self to deny? 여러분은 부인할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면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는 후에나 어떤 자기를 부인해야 되나요? 예수 믿기 전에 부인, 자신은 우리가 이미 다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자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자기를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죠.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And did you find yourself? 그거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할 근처도 못 가신 겁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발견했는가? 이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려면 부인해야 될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To gain Christ and to be found in him.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발견했습니다. 어떤 자신이었나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본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적인 삶을 살아도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그 안에서 발견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그러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은 무엇이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대속함을 받고 거듭날 수 있었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신을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죄인이었느냐? 그래서 의인이냐 행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자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면 그냥 은혜 막 이러고 막 힘차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니면 찬양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려면 그 십자가를 질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는 죄인이었다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이거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들이 말썽을 부르면 아유 저런 내 십자가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개고요.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납니다. 내가 진 십자가는 다른데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그럴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었다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가는 삶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우리 누가 밴댕을 올렸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대요. 내가 오늘 설교할 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얘기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죠, 예전에. 근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대속함을 받은 의로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사는 것이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나의 삶은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 자기 자신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찬양했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이건 아주 100% 잘못된 가사인데요. 아닙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항상 24시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도로서 전 세계를 복음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2장 20절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6장 13절에 가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학위 빨리 받으시고 좋은 직장들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좋은 직장은 페이를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닙니다. 페이는 많이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불 받는다고 2만불 받는 사람보다 덜 먹습니다. 하루 세끼 먹는 건 똑같죠.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것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이걸 못 버리실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미국에서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역부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job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포지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선교직입니다. 한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다가 한 명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이 수천 명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리스트로벨은 그렇게 기독교를 개척하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딸이 죽을 뻔했다가 기도로 치유받은 후에 그는 기독교가 사교 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인을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저자로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50년 했는데 한 명밖에 전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것만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전도만 하고 또 일 안 하시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일은 잘 하셔야 되고요. 능력 있는 직업 직장인들이 되셔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할 자기를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 손해도 볼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25절
목숨을 찾게 될 것이고 26절 천하보다 유익한 목숨이라고 말씀하고 27절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은 24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각 구절이 for로 시작합니다. 영어 번역은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가라는 전치사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for라는 접속사인데요.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왜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왜냐하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끝까지 버티시면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늦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21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n't received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yet, please do so today, because Jesus, when He returns, He will judge us, every one of us, according to our beliefs. That's why He said we need to continue to follow Him, denying ourselves and taking up our cross daily.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일만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특별히 여러분 함께 공동생활을 잘 하심으로써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성장으로 빠집니다. 그냥 혼자만 생각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며 말씀 안에 좋은 교제를 하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열두 제자가 왜 중요했느냐? 오병의 형제가 왜 중요했느냐? 왜 교회를 세우러 가셨느냐?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혼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생각에만 치우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사람의 일도 아름답게 추구하셔서 열매를 맺으셔야 되지만 그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려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